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돌씨 되는 날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조선 노동당과도 인연이 깊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모택동은 자신이 범했던 오류를 인정했고요.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공산당이 타도하려고 했던 봉건사회처럼 혈통세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중국 인민 한 명이 1년간 버는 돈은 1만 달러가 이제 넘습니다. 물론 극복할 과제도 남았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중국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이고 빈부격차 문제도 극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선노동당이 75년이 넘도록 해결 못한 식량 문제, 그 문제만큼은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노선에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한때 중국은 북한보다도 못 살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 경제가 중국에 완전히 의존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자력갱생보다는 개혁개방 노선이 경제에 이롭다는 거겠죠. 자, 오늘 북한의 내일은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이우진 씨와 함께하는 내가 본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의 여름철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중국 경제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기업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장기와 얼굴들이 불러요. 풍문으로 들었어.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도 탈북민 이우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름을 맞아 몸매 관리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랬죠.
확실히 근데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몸매 관리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좀 달라진 게 보이나요?
네, 옷을 좀 오늘 이쁘게 입고 오니까 티가 나네요.
아, 네. 거의 엎드려 절박기네요.
근데 워낙 뭐 네. 몸매가 날씬하잖아요.
네, 네. 저희끼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들으시면서 너네끼리 네. 뭐 하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아, 여름철이 되니까 몸매만큼 또 신경 쓰이는 게 피부인 것 같아요.
네, 피부 정말 중요하죠.
땡볕이라고 하잖아요. 네. 피부 그 자외선도 강하고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쵸. 주근깨도 생기기 쉽고 땀도 많이 나고 뭐 피부가 그냥 화장하고 나와도 그냥 네. 땀 때문에 번들번들 다 지워지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의 여름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요걸 주제로 유진 씨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듣고 오시죠.
요즘에 또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연로화예요. 피부가 밖에 나가서 한 15분만, 요즘 계절에 자외선이 이렇게 강할 때 한 15분만 밖에 나가 서 있으시면 피부 온도가 무려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나 37도라는 거 다 아시죠? 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온도는 신부 온도에 비해서 한 5도 정도 낮은 32도 정도.
아, 네,
30에서 32도 정도가 건강한 피부의 온도인데요. 이렇게 뜨거운 날에 밖에 나가서 한 15분 이상 서 있으면 바로 40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열 노화가 촉진이 돼서 그거를 피부를 진정시켜줘야 되는 작용이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될 때 우리가 보통 급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일광화상이나 땀띠 이런 건 급성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광노화가 진행이 되시면 우리 몸이 사실은 그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멜라닌 세포가 작용을 하면서 색소를 만들어내요. 사실은 기미, 검버섯 이런 게 우리 피부가 사실은 나 햇빛으로부터 살려줘 하고 보내는 신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보기가 싫으신 거죠. 그리고 또 안에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그런 광노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만성적인 광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강현영 피부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자외선 노출과 피부 노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외선 차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유진 씨 혹시 북한에 네. 있을 때 이 선크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알고는 있었어요. 이게 햇빛 방지 크림이라고 이제 그 북한 내에서 파는 크림 단지가 있어요.
아, 이름이 햇빛 방지 크림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말은 그냥 선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잘 그거를 꼼꼼하게 바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외선 차단제가 그래도 북한에 있긴 있는 거군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로 화장품 세트에는 나오죠. 거기 세트로 사면
네.
거기 뭐 크림 살결물 뭐 미안수 크림 뭐 물크림 해가지고 네. 뭐 삐아스카 분크림이라고 하죠. 네, 분크림 그다음 햇빛 방지 크림 이렇게 네. 있긴 해요. 근데 햇빛 방지 크림을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생각이 어디 이렇게 농촌동원 나갈 때
네.
아니면 뭐 해수욕장 갈 때 그럴 해를 하루 종일 진짜 쬐어야 될 때만 쓰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걸 써야 되나 이런 거 상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제가 생각한 게 맞군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네. 가장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의 생각 그대로 한국 와서도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피부가 이 모양이.
너무 좋으신데 왜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확실히 근데 한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는 날이 있나요 혹시?
근데 습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놓기는 엄청 막 사놨는데 혹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한번 바르고 또 하루 종일 그거를 원래 몇 시간에 한 번씩 두들겨 발라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나올 때 한번 이렇게 바르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게 사람의 습관이 무섭네요.
그리고 이거 엄청 부지런해야 돼. 네, 이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몸매 관리는 그렇게 잘하신다는 분이 뭐 선크림 바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제부터 노력을 더 해야죠.
아니, 왜 저희가 피부 관리 얘기하면서 선크림 얘기,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얘기부터 먼저 하냐면 이 자외선이라는 게 피부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그게 뭐 이거로 해서 다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햇빛으로 때문에 뭐 주름도 생기고 뭐 저는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뭐 주근깨나 기미는 올라오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외선을 받음으로 해서 이게 더
맞아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북한에 살 때 그 텔레비전 보면서 평양 사람들은 피부가 좀 하얗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평양에 놀러 갔는데도 평양 사람들은 피부가 굉장히 하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평양은 물이 좋은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살다가 여기서 아시안 게임인가 뭔가를 했어요. 경기대회 아시안 네. 경기대회를 했는데 그때 북한 선수들이 쫙 온 거예요.
네. 엄청 깜실깜실하죠.
너무 까만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한국 생활에 한국 사람들의 얼굴 피부 색깔에 익숙해져 있다가 네. 그래도 평양에서 나름 그쵸. 잘 지내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너무 까매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피부가 맞아. 검게 변해버리는 것도 자외선
그렇죠.
때문이라고 자외선. 하잖아요.
네. 참 북한에서는 이게 피부 그러니까 크림 바르고 화장하는 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문화 수준까지는 올라왔는데 이 선크림에 대한 이런 상식이나 이게
네.
부족하다 보니까 더 뭐를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오로지 미용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로 인해 가지고 피부 암에 걸리기도 맞아요.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름철 햇볕이 특별히 더 셀 때 이럴 네. 때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네.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피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화장품 제품들
네.
한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진 씨는 또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이제 선크림도 있고 기본적인 기초 제품 네 그런 거 내놓고 이제 마스크 팩이라고 하죠.
아, 네. 네.
그런 것도 수분을 많이 이게 충전을 시키니까 그것도 이제 한 번씩 저녁마다 자기 전에 하고 또 자면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고 하더라고요.
아, 마스크팩. 북한에서 나오는 마스크팩 보니까 앞에다가 네. 미얀마기라고 써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햇빛 방지 크림이라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나올 때는 거기다가 햇빛 방지 크림이라고 쓰듯이 미얀마도 이제 미얀마기라고 한글로 써야 되니까 북한식으로 이제 네. 써놓고 사람들은 그냥 마스크라고
마스크라고,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마스크팩을 국내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네. 나오는 국내산은?
네, 그렇죠.
그럼 어디 북한, 거 쓰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
뭐 중국 거나 뭐 한국산도 숨어서 파니까요.
한국산은 혹시 이름이 기억나요? 뭐였던지?
아, 그거 최근에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송중기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팩이 그렇게 요즘에 인기라고. 그게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5천 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북한 돈 5천 원이요?
네. 그러면 1달러가 넘어가는 거죠. 7천 원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 7천 네네네. 원이면 쌀 1kg보다 비싼 거네요.
그쵸?
한 장이?
네.
아, 근데 그걸 쓴다고요?
사서 쓰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봐봐요. 이게 진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북한 여성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매일매일 쌀 1kg를 여기다 올려놓고
아, 근데 매일은 못하죠.
아, 그렇죠.
중요한
아,
날.
아, 중요한 날. 그런 날만 하겠네요. 아,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자외선 차단제가 여기 와보니까 되게 그 유형이 많더라고요. 그 뭐 쿠션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바르는 스틱도 있고 한데 이 북한에서는 이제 한 가지 그냥 크림 제형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북한 햇빛 방지 크림이라고 써 있는 그 제형을 한번 발랐는데 뭔가 꾸덕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삐아스카 막 붕크림 바른 것처럼 밀리고 막 들뜨고 하니까
네.
그걸 어떻게 바르고 그 위에다가 화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형이 너무
있군요.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한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데도 게을러서 잘 안 한다는.
아니죠. 하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또 한 번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 번만 바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발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자꾸 혹간 까먹고 또 하고 하니까.
맞아요. 네. 한국에서는요. 뭐 여름철 뭐 겨울철 할 거 없이 늘 피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매일 1팩 한다라는 네. 말이 맞아요.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들 이 피부 관리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북한에서는 지금 한국 분들만큼은 하실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피부 관리를 하는 게 피부 건강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 방법들을 몇 가지를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와.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장 피부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외선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이 자외선 차단제는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뭐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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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써 있는
네네.
게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뭐 플러스가
지수,
네. 3개 정도 써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뭐 숫자도 30이 되어 있는 게 있고 50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가능하면 그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들은 한 30에서 50 정도 사이 예,
네, 네.
그런 제품을 쓰면
지수를
예, 그렇죠. 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야외 활동이나 야외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진짜 이제 동원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집단 체조라든지 뭐 광장에서 행사하는 뭐 대학생들
얼마나 고생 많아요.
진짜 그 곰실곰실 안 해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네.
밖에 나가서 그 하니까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진짜 신경을 써서 이제는
네,
네 뭐 국내산이 좀 안 좋으면 중국산을 좀 해서라도 네, 꼭 발라주는 게 좋다고
네.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네.
있으면서 안 쓰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네.
또 우려되는 마음에 더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있으면 꼭 쓰는 게 이게 피부에
네.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 되면은 피부가 열을 받으면서 피부가 계속 이렇게 붉게 달아오르는
네.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럴 때 하는 방법은
오일팩.
네, 그쵸, 맞아요.
오일팩. 네. 또 북한은 뭐 이게 마스크팩 자극이 없으면 또 자체로 이게 또
만들어서
자력갱생도 그런 데서 잘 발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떤 네. 거 만들어서 쓸 수 있을까요?
제일 흔한 게 오이니까 이제 여름철에는 오이 잘게
네.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밀가루라든지 뭐 감자도 같이 익여서 이렇게 짓익여서 뭐 부칠 수도 있고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약간 계란 노란자이나 흰자이를 꿀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뭐 부치기도 하고 주름살을 이렇게 방지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살았네요 네. 북한에서.
아, 네.
계란을 먹지 않고 피부에 줬다는 거 보니까
노란자이는 먹고
흰자이 맞아요. 네. 흰자이. 이 계란 흰자이가 그 피부 미백에도 그렇죠. 하얗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대신에 이게 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세요? 이거 바르면
안 되죠.
마를 때 피부가 땡기잖아요. 네네네. 이때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 주름이 더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잃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딱 굳어진 표정으로.
그렇죠.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하는 오이팩.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그 알로에를 가지고 가공돼서 만든 마스크팩을 여름에는 정말 자주 쓰거든요. 저도 얼굴에 붉은기라고 해서
네.
홍조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네, 네.
있는 편이어서 그걸 자주 쓰는데 북한에도 왜 알로에 키우는 집들 많잖아요.
아, 제가 그랬습니다.
아,
우리 저희 집 알로에 키웠어요.
그래요?
네.
그 알로에를 가지고 좀 피부에 사용했던 경험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저는 마스크팩처럼 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두드레기 같은 거 올라왔을 때 그거를 즙을 짜서 여기다 바르면 조금 뭔가 시원해지면서 뭐 벌레 물린 자리라든지 이런
네네.
게 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런 데 좀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알로에가 독을 좀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염증이나.
네네. 네. 맞아요. 이게 알로에가 그 피부가 붉게 달아오른데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요 알로에 즙이랑 밀가루를 좀 살짝 섞어가지고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붉은기를 가라앉히는데도 좀
네.
네,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팩을 북한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감자팩?
네, 감자팩 저 해봤어요.
감자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자를 생감자로 갈아서
네.
거기다 이제 밀가루랑 같이 섞어서 이제 뚝뚝뚝뚝 붙이고 있다가 그냥 떼는 건데
감자팩은 어디에 줬나요?
그냥 좋다니까 했던 것 같아요. 어디 좋다고 딱 뭐 얘기는 못 들었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네, 어딘지는 네.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건너 말이 그냥 감자 진액에서 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붓기 빠질 때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좀 차게 열을 좀 식히면 이게 붓기가 빠지는 거를 저는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찬 수건이라도 여기다가 좀 올려놔서 이 열기를 좀 이렇게 빼게 되면 그게 피부가 확 달아올랐던 게 좀 가셔지니까 그게 좀 피부에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북한에서 제가 예전에 바닷가 놀러 갔다가 햇볕에 너무 있다 보니까 코 껍질이 싹 박혀.
아, 그렇죠. 예. 해수 한번 갔다 오면.
이런 경우는 네. 북한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예, 그러니까 네. 피부가 햇볕에 익는다 그러죠.
그렇죠.
헐겋게 익었다가 그게 다시 가라앉으면서
네.
시꺼멓게 변하면서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농촌동 한번 나갔다 오면 무조건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네. 이럴 때 이게 피부가 이렇게 달아올랐을 때 다른 거 못하더라도 오이라도 이렇게
네.
오이나 알로에를 발라주든지
네.
요것마저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건을 좀 찬물에 적셔가지고
네, 열을 일단 좀 식혀도
맞아요. 네. 열을 식혀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그래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해드린 얘기를 좀 기억하셔서 도움을
네.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정말 가장 누군가에게 살 수 있는 화장품 중에 하나가 선크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크림이
정말 한 5달러, 6달러 정도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가격대의
네.
선크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물건 사면 뭐 사은품 덤으로 준다 그래요. 그럴 때도
네.
선크림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집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데.
저도 집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받아볼 때마다 야, 이런 거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 보낼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라는
생각은 늘 하게 됩니다.
네. 아, 저 하나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물 잘 먹기.
아,
수분 보충.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거는 그냥 얼마 안 해도 돈이 안 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만 해도
네.
물 수분을 좀 많이.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저는 단물만 계속 먹던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네.
여기서 맹물 먹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좀 다만 물이라도 좀 잘 먹어도 네. 피부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 또 여름에 특히나 땀을 많이 흘리기 그러니까, 때문에 수분이 네. 많이 빠져나가서 물을 많이 안 드시면 정말 네. 탈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유준 씨와 함께 한국 사람들의 여름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북한에 계신 분들이 피부 관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유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정화의 노래 들으시죠? 페스티벌.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네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 네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 건가요?
중국이 워낙 크니까 이야기가 정말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경제개혁 하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농업개혁이고 두 번째가 기업소 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소 개혁 가운데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 중국 경제의 지금 주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중앙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 같은데.
그러네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네네. 쓰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중앙기업, 중국 국영기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북한에서는 중앙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중앙기업도 없죠. 대신에 북한은 네. 중앙기관이라는 말을 쓰죠. 네.
그렇군요. 이 중앙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중국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큰 규모의 국유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국유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죠.
2016년 기준으로 102개의 중앙기업이 핵, 그다음에 전기, 네. 항공우주, 그다음에 조선, 배 만드는 거죠. 천연가스, 원유 이렇게 전통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온 중요 기관 산업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개인 게 아니라 국가 걸 아닌 거죠.
그렇죠.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57년 통계를 보면 당시 중국 전국에 한 16만 9천 개 정도의 공업 기업이 있었는데 다 100% 국영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냥 국유기업이죠. 그 가운데 중앙이 한 30% 관리했고 나머지 지방정부가 이제 한 70% 관리했던 이런 건데요. 바로 그걸 중앙기업이라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국영기업 제도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왔나요?
기업소 개혁을 하면서 1980년대쯤 돼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기업이 이제 공업기업 중심으로 보자면 네. 한 37만 개로 이제 대폭 늘어나는데 거기에 드디어 국유가 아닌 외국 자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80년에 400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은 다 국유기업이었고요. 이 개인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은 400개, 0.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후 사회주의 경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하는 94년, 그리고 WTO에 가입하게 되는 2001년 이렇게 중요한 시점을 거치면서 이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국유기업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중요한 산업은 다 국유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국유기업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었던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로 국유기업의 여러 가지 운영을 이제 개선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국유기업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93년에. 국유기업 이건 뭐냐?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로 아예 의미를 바꿔버리죠.
네.
그리고 2008년 통계를 보면 한 42만 개 되는 공업기업 중에 국유기업은 3만 3천 개로 대폭 줄입니다. 한 7.7% 수준으로 줄이고 2010년이 되면 전체 공업기업 중에 국유기업은 4.4%입니다. 이제 비율은 크게 줄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율만 준 거고요. 이렇게 보면 4.4%면 이거 중국 경제에서 그럼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초대형
그렇죠.
기업들을.
초대형이고 중요한 건 다 국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율 숫자는 42만 개 중에 4.4%니까 몇 개 안 된다 하지만 근데 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다 여전히 국유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네네. 국유 기업이라든지 뭐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의 국유
그러네요. 북한은 국유 기업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유 기업이 사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거가 갖는 의미가 어떤 부분이 제일 우리가 크게 와닿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옛날 사회주의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사회주의 경제냐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냐. 이걸 뭐 자유시장 경제를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경제라고 표현할 네. 수도 있겠는데 자본주의 경제냐 사회주의 경제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개인의 소유에는 재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기업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기업은 다 국유, 나라 겁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경제 또는 자유시장 경제로 오면 나라의 기업 수보다 개인의 기업 수가 월등히 많죠. 그리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네. 또는 네. 생산성도 개인 기업 그다음 국유기업이 아닌 영역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네. 와서 보니까 어떤 기업은 꼭 국유화가 돼야 국가가 네.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이 기업의 좀 성장을 위해서는 이거를 국가가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사기업으로 그렇게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렇죠.
그 의미는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기간 산업이라고 그래서 네. 개인 기업이 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은 것보다 이득이 덜 되는 것.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은 그냥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철도가 대표적이에요. 철도는 그냥 국가에서 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네. 물론 개인 기업이 있긴 한데 주로는 국가가 주로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철도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또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 철도 요금이 너무 비싸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국유 기업이랑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윤을 좀 최우선의 그렇죠. 가치로 여긴다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산업들, 전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국가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주로 많이 투자하는 공영기업 형태로 네. 전기 산업도 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개인 기업 자체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경제 개혁, 기업수 개혁을 해야 된다면 민간에게 갔을 때 더 효과적이고 생산성이 더 좋은 영역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나은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네.
개인에게 넘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좋은 기업은 과감히 민간으로 넘겨야 되겠죠. 이것을 중국은 지난 3, 4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네. 20세기에 그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진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사회주의 경제 문제점과 함께 국유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네.
중국의 국유기업이 가진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국가 공무원이 기업을 운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기술을 막 발전시키겠다는 공무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죠.
네.
생산 설비도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다음에 그 공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재료들, 기계들 이런 것을 자꾸 누군가가 빼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중국에 심각했나 봐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이윤이 안 나요. 자꾸 손해가 하나.
네.
이런 문제들. 그래서 네. 생산성도 낮고 네네. 수익도 안 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런 국유 기업 이런 것들이 네. 중국이 초창기에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언제 눈에 띄게 드러나냐면 외국 기업이 과감히 들어오면서 또 개인 기업, 민간 기업이 생겼는데 이 네. 민간 기업이 보여주는 이 생산성하고 국유 기업의 생산성을 비교해 봤더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유 기업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국가가 꼭 경영해야 되겠다 이런 영역이 아닌 건 과감히 민간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네네.
팔았어요 전부 다. 그리고 국유 기업도 민간 기업만큼 높은 생산성을 내야 된다. 적자를 내서는 안 된다 해서 네네. 국유 기업 운영 자체도 선진 기업으로 과감히 개혁을 하는 이 두 가지 조치를 취했죠.
네. 이게 보니까 네. 그 기업은 일단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그 흐름에 빨리빨리 맞춰서 변화를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뭐 네네네. 기술직도 뽑았다가 또 해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뽑을 수도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네네. 제가 생각해본 북한에서 뭐 구역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기업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업소가 사람을 뭐 뽑았다 뭐 시장의 변화에 맞게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는
대단히 어렵겠죠.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유기업도 뭔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가와 경영 담당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왜 북한도 있잖아요.
네네.
이 직장장하고 당비서가 맨날 싸우거든요. 직장장은 약간 업무 성과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당비서는 그러겠죠. 당의 노선이 중요하다 그러겠죠. 이러면서 싸우는데 이런 갈등을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소하나요?
방금 질문하실 때 그 말씀 해주셨는데 중국이 네. 국유기업, 민간기업 나누고 민간기업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지만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역시 국유기업으로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국유기업을 과거 국유기업처럼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생산성 높이려고 취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겁니다. 소유는 국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은 공무원한테 안 시키는 거예요.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과감히 맡깁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이런
그렇죠.
사람들.
기업을 제대로 경영해서 그렇죠. 성과를 내는 이런 전문인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외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기업과 경쟁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기업을 현대화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국유기업 같은 경우 국유기업의 뭐 지배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공무원처럼 막 일하는 당원처럼
그렇죠.
일하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야말로 전문 기업인으로 다 교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국유기업은 웬만한 민간 기업이나 외국 기업보다 더 일을 잘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내는 이런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공산당의 노선하고 기업의 그 혁신 발전의 그런 노선하고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거네요.
같은 경우도 그것이 중국 당의 노선이었던 거예요. 기업의 발전. 이윤을 내는
그거네요.
기업을 만들어라. 이 큰 노선만 정해지면 나머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옛날에는 당 관료가 와가지고
그렇죠.
이거 이렇게 만들어라 공장을 저렇게 만들어라 돈을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당원이 와서 막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차라리 이것은 분리가 안 된 건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정말 분리를 시킨 거네요.
과감히 이걸 분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을 사실상 민간기업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지고 뭐 당 또는 집엔 이런 게 아니고요. 주주총회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뭐 이사회 뭐 이런 등등의 민간기업과 거의 동일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국유기업이지 사실상 민간기업하고 경영이나 운영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자율권을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윤이 안 난다. 그렇게 한 결과 93년쯤 되니까 국유기업을 움직여온 정부의 이 손, 이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을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거의 대부분 기업에서 스스로 이윤을 내는 기업 자율경영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국영기업인데 최고 경영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신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직급. 공무원과 비슷한 직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실제 경영자, 예를 들면 경영자 지배인이다. 그러면 그냥 직급은 주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큰 규모의 중국의 대규모 경영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정무원의 한 차관급? 북한에서는 정무원 내각의 한 차관급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직급은 대우는 해주긴 합니다만 그건 그냥 직급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는 그냥 민간 기업인입니다.
근데 기업이 정말 잘 돌아가려면 되게 그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사기업들은 유능한 인재에게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오기도
그렇죠.
하고 뭐 혜택들도 많잖아요. 중국의 국영 기업도 사기업과 똑같은 건가요? 월급이나
인재,
이런 연봉
그럼요.
이런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진짜
당연히
거의 뭐 사기업과 크게 다른 부분을 그렇죠. 찾기가 어렵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경쟁력이 나오질 않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중앙기업의 성과가 컸을 것 같아요.
네. 2016년 중국에 한 102개 정도의 중앙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국의 대표 기업들은 다 대부분 어떤 기업들이냐? 바로 이 중앙기업들이에요.
대표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현재 중국의 1위 기업, 가장 많은 매출액, 그러니까 가장 많이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은 1위 신오펙. 이게 중국의 원유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원유도 나는군요.
네. 그리고 2위 국가전력망이라는 회사가 2위입니다. 네. 근데 여기도 역시 중앙기업입니다. 네. 여기는 전기를 관리하는 네. 곳입니다. 3위가 중국 석유천연가스. 여기도 역시 중앙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기업의 수는 대폭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막 4%, 5%밖에 안 될 게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몸집은 자꾸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원유는 민간에게 못 맡기겠다. 이게 지금 중국 당국의 입장이에요.
일단 국가의 자원은 국가가 그렇죠. 다 보유하고 있는
전기
거네요.
전기 이거 예. 다 못 맡기겠다.
그렇죠.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이것도 국유기업이 하겠어. 네. 이렇게 해서 1위, 2위, 3위가 가장 덩어리가 큰 기업인데 이게 다 중앙기업이라는 네.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중국에서 1, 2, 3위라면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대규모 기업이 되는
그렇겠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른바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이미 중국의 중앙 기업들이 올라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2009년에 포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전 세계 500대 기업을 선정해요.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이 3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중 33개가 중앙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중에 큰 건 다 중앙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놀라운
네,
게 뭐냐면
놀랍네요.
여전히 국유기업이 네.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매출이 많으니까 국영기업이 오른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중국의 국유기업이 그렇게 많은 이윤과 매출액을 낼 정도로 급변신했다는 사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것이 무슨 석유회사든 네, 아니면 전기회사든 네. 국가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기업이 제대로 이윤을 내게끔 어떻게 네. 개혁할 거냐.
그렇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진짜
봅니다.
진짜 이 부분을 지금 북한에서 네네.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아니, 이게 국가 기업이 이렇게까지 큰 성장을 이루게 되면은 사기업이 네네. 돈을 벌면 그 기업의 총수나 기업의 돈이 되지만
네.
국유 기업이 큰 수익을 내고 성과를 내면 결국엔 국가가
그렇죠.
돈을 벌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국 최대 네. 석유화학그룹인 신오펙, 이게 지금 국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중앙기업. 중국 원유 생산량의 57%.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의 80%를 이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제대로 원유 생산을 확실히 해낸다는 겁니다. 천연가스 생산을 제대로 해낸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도 물론 국유기업이 네. 전기 담당하고
네네.
있죠. 그런데 어때요?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제대로 쓰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기를 천연가스를 국유기업이 담당하느냐 마느냐는 비본질적 문제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것은 석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거나 가스 생산량을 대폭 늘리거나 아니면 전기 발전량을 대폭 늘릴 만큼 그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죠.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국가나 당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일을 직접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걸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 그리고 인재들을 뽑아서 기업답게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경제 개혁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인 국영 기업의 개혁에 대한 부분을 대표님께 짚어 주셨는데 끝으로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북한에서 엄청 높은 간부들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마디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것은
네.
지금 현재 북한 경제가 살 길은 그러니까 인민이
네.
자유롭고 또 풍요롭게 사는 길, 잘 사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개혁입니다. 그 개혁에는 농업개혁 반드시 해야 되고요. 기업도
네.
과감히
네.
민간에게 넘겨줄 건 과감히 넘겨주고 국유기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네.
항목은 정확히 정해서
네.
그 국유기업마저도 제대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감히 바꿔야 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개혁을 지금부터 시작해라. 그 모범.
네.
그 모범이 바로 중국 경제 발전에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부터라도 북한에서 전문 경영인을 좀 양성을 해가지고 해외 나가서 시장 경제도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도 좀 양성을 했으면
우선 당장 중국에 가도 중국이
네.
아마 과감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희 대표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크러쉬의 노래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지도자의 자세 프랑스에 수상을 지냈던 조르주 클레망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인데요. 그는 4년간에 걸친 처참한 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 국민들을 이끌고 강한 상대였던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클레망소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프랑스의 동부 전선이 붕괴돼 폐색이 짙어갈 무렵 프랑스의 수상으로 선출됐습니다. 클레망소는 당시 70대의 지도자였는데요.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전선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진지방어전투 방식으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진지를 향해 기관총을 쏘고 포탄을 퍼붓고 육탄으로 돌격해 백병전을 벌였죠. 최고 지도자 클레망소는 이런 전선을 자주 방문해 참호 속에서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클레망소는 한 부대가 고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최전선이 가까워지자 포탄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그런데 클레망소는 차에서 내린 뒤 전투가 벌어지는 부대까지 직접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은 수상이 다칠까봐 안절부절 못했죠. 안전한 곳에서 병사들을 격려해도 된다고 권유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자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최전선까지 찾아온 수상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병사들은 사기가 충전돼 더욱 힘을 냈고 전투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망소 수상을 발견한 적군이 그를 향해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붓는 상황에서도 수상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남아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었습니다. 참혹한 전쟁으로도 유명한 1차 세계대전, 그 최전선의 최고 지도자가 병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뛰어난 지도자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를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